시편 10번 메시지. 구속하시는 죽음을 거쳐 교회를 산출하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 시편에는 두드러진 몇몇 시편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시편들 중에서 최고의 시편은 시편 2편과 8편과 16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좋은 시편인 시편 22편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든 시편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시편이 모두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에게서 영적 도움을 받는 영감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편 1편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이 그리스도 대신 율법을 높인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편 1편을 버릴 정도로 그것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모든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먹을만함으로 이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약해지거나 침체했을 때 이러한 시편들을 여러 번 기도로 읽는다면 자양분을 얻을 것입니다. 각 시편은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합당한 식료품점과 그것을 요리할 합당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시편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나의 부담은 주로 합당한 이해 안에서 시편의 각권들이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중심 삼습니다. 그리스도는 시편의 중심성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성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편을 해석하고 알고 연구하는 합당하고 특별한 길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시편 22편에서 특별하게 계시되셨음을 보기 원합니다. 부활 안에 그리스도의 예표인 새벽의 암사수. 시편 22편의 제목은 합창단 단장에게 새벽의 암사슴에 맞춘 노래. 이 시편의 선율의 제목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여기서 새벽의 암사슴은 부활 안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나는 워치만리 형제님을 통해 이 빛을 받았습니다. 시편 22편의 제목은 그것이 부활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암사슴이십니다. 그분은 뛰어다니고 뛰어오르며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암사슴이십니다. 암사슴은 빠른 동물입니다. 암사슴은 달릴 때 뛰어다니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합니다. 부활 안에 그리스도는 뛰어다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을 확산시키기 위해 러시아로 가는 것은 뛰어다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러시아로 갈 생각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주님을 따라 뛰기로 결정한 것은 1991년 메모리얼 집회에서였습니다. 이 움직임은 확실히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은 새벽의 사슴이신 그리스도, 즉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쓴 것입니다. 물론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뒤따른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앞부분인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다루고 뒷부분인 19절은 그분의 부활하심을 다룹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세하게 다룬 특별한 장입니다. 시편 22편도 이사야 53장과 같이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상세한 항목들로 가득한 또 다른 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철저하고 상세한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 시편 22편의 주제는 구속하시는 죽음을 거쳐 교회를 산출하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속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부활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는 죽음을 거치심.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죽음을 거치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신음하며 울부짖음.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신음하며 울부짖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불렀으나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신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또한 우리에 대해 아주 인내심이 많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기도는 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랑이 그리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형제는 승진하기는커녕 해고당했을 것이며 또 어떤 형제는 석 달이나 기도를 했어도 그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많은 경우에 그분의 갈망과 경륜과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닌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없을 때 우리는 그분께 호소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오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순히 찬양이나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호소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고통 중에 한 말이지만 사실상 그 말은 구속하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는 고통 중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신음하는 기도의 연속인데 그것은 신음에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로부터 시작하여 목소리는 다른 인격, 즉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시편이 쓰여진 방식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동안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말 안에서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통받는 다윗은 죽음을 거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시편 22편에서 우리는 고통받는 다윗이 죽음을 거치신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은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솔로몬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람의 능욕과 멸시와 조소와 냉소와 머리를 흔듦과 조롱으로 말미암음. 죽음에 이른 그리스도의 고통은 사람의 능욕과 멸시와 조소와 냉소와 머리를 흔듦과 조롱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묘사하는 이러한 말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러한 용어들의 각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능욕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 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은 우리가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종교 진영에서 나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능욕을 진다는 것은 그분의 불명예와 수치를 지는 것입니다. 멸시는 경멸하고 비웃으면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조소는 경멸하면서 놀리는 것이고 냉소는 멸시와 비웃음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비웃는 자들은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면서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롱한다는 것은 멸시하거나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흉내내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 견디셨습니다. 몇 무리의 사람들이 그분을 능욕하고 멸시하고 조소하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건지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함. 시편 22편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건지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동안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건지심을 얻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분은 명백히 죽고자 하셨고 또 죽음에서 건져지시기를, 즉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통하여 시편 22편 12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통과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범죄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관습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이 노예나 흉악한 범죄자에게 형을 집행하기 위해 채택한 이방인의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수년 전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법을 묘사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나무 막대기를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십자가의 발에 양 두 다리를 묶고 다른 두 다리를 쭉 벌려 십자가형의 막대에 고정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양의 피가 다 쏟아지도록 양을 죽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지방에 뿌릴 피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방식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 힘센 황소로 표징된 수많은 흉포한 사람들이 그분을 애워쌌습니다. 그들은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분을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개로 표징된 악인이 그분을 애워쌌고 악한 무리가 그분을 둘러쌌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는 악한 무리가 그분의 수족을 찔렀다고 말합니다. 찰스 웨슬리는 그가 지은 찬송 중 하나에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받으신 다섯 군데의 피 흘린 상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분께 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이 그분의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겉옷을 나누었고 또 속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생명과 함께 의복을 입을 권리를 박탈당하셨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 주 예수님을 완전히 벌거 벗겼습니다. 시편 22편 17절 후반절은 그들이 그분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계시는 동안 경멸과 증오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물같이 쏟아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그분이 그분의 영혼을 쏟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완전히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2편 14절 하반절에서는 그분의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몸무게를 그분이 지탱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그러진 그분의 뼈가 그분을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모든 뼈를 세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촛밀같이 그분 안에서 녹았습니다. 그분의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고 그분의 혀는 이틀에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망의 진토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 넣으셨습니다. 한면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사람이지만 결국 그분을 죽음에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에 의해 죽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구속주가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순교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심판하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분을 죽음에 넣으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함.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죽음에서 그분을 건져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분을 건져주시기를, 즉 죽음에서 살리시기를 구하며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시오. 시편 22편 1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22편 서두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의 일련의 순서로는 9시, 즉 오후 3시경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며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끝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3시부터 9시까지, 즉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처음 3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셨고, 나중 3시간에는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심판받으셨습니다. 이 나중 3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죄들을 위해 고통당하신 우리의 대치물로 간주하신 시간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는데 이는 우리의 죄와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처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버림받으셨고 우리의 대치물로서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그분과 함께 계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떠나신 것은 경륜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잠시 그분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울부짖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그분이 대속하는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속하는 죽음이 아니고 단지 선한 사람의 순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십자가상에 그리스도께 놓여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산출하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구속의 죽음을 통과하신 후 그리스도는 교회를 산출하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신 것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입니다. 시편 22편 22절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분의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죽은 채로 계셨다면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형제들에게 선포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사역하시던 3년 반 동안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땅에 계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날 아침까지는 그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날 주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분의 부활 전에는 제자들이 그분의 형제들이 아니었는데 이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부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부활은 거대한 출산이요 거대한 탄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는 부활이 그리스도에게는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많은 형제들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로 출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수년 전 어떤 시점에 그들이 거듭났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모두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같은 시점에 거듭났습니다. 언젠가 나는 한 번의 출산으로 일곱 명의 아이를 낳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수많은 자녀를 낳은 거대한 출산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같은 시점에 수천만의 아들들을 낳은 출산입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또한 우리는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는 모두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믿는 이들이요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형제들이 교회를 구성함. 시편 22편 22절 하반절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그것은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회중은 교회이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찬양하는 주님의 본을 따릅니다. 떡과 잔을 취함으로써 주님을 기념한 후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논리적으로 22절 하반절은 그들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회중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회중 즉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이 교회를 구성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에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에서 아버지를 찬양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교회를 산출하는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이시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 즉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리시도록 교회가 그분의 왕국을 가져옴.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이 열방을 다스리시도록 그분의 왕국을 가져옵니다. 시편 22편 27절과 28절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이시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왕국을 가져옵니다. 사실상 교회가 왕국의 실제이자 또한 왕국의 나타남의 전신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왕국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교회 생활이 왕국 생활, 곧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막이 성전의 전신이듯이 교회 생활은 오는 왕국의 전신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오는 천년왕국의 축소형이요 전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산출되며 왕국은 교회에 의해 이끌려 올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것을 좇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권고하고 온 땅에게 그분을 경배할 것을 권고함.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찬송하신 것을 좇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권고하고 또 온 땅에게 그분을 경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편 22편 23절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교회에게서 배울 것을 권고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앞장서셨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이제 야곱의 자손들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우리와 합류할 것입니다. 시편 22편 끝에 있는 다윗의 권고에서 우리는 왕국인 교회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